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서신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세심하면서도 광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의 오심과 공생애 그리고 부활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헤드라인 뉴스처럼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한다면 누가는 예수님을 풍부하고 완벽하게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약 40% 정도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이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가 그를 향해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로마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 복음을 써보내는 이유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거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불확실한 것들도 옳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옳은 것이 바뀌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옳고 바른 것을 잘 배우고 또 그것들을 붙들면서 우리가 알고 배운 바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돕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참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옆에 지체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런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함께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는데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의미하고 나머지 나오는 헤롯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였던 왕이 이 헤롯이고 그리고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시기는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했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그는 성전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독수리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두웠던 때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조를 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사가랴도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이미 몰락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진 채 이방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에서 겨우 제사 드리고 있어요. 좌우를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은혜로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가랴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시대의 한 줄기의 소망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시대 탓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자들이 노아와 사가랴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두워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 자신의 부르심대로 경건하게 살아갔던 자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은혜로운 것들보다 은혜롭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삶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을 여전히 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참 많은 인생의 질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들은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는 말은 이들이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식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을 당하는 유형으로 첫째가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사람 또는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참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못할 때에 하갈에게 멸시를 당한 것이나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죽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하지 못했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해 하는데 여전히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벗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도록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해서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주의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다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연약함을 짊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어깨에 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분양하던 일을 감당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간구함이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한 그런 간구의 제목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한 간구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는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과 간구의 기도였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수치와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고 믿음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순간을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짊어지고 산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같이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어떤 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공고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연약함은 기도할 제목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다른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좀 우리가 짊어지는 이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시간들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또 우리와 같이 다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